우리 개혁교회 교리 체계를 아주 잘 세워둔 그 루이스 벌코프라고 하는 화란 신학자가 계십니다. 그분께서 굉장히 방대한 조직신학이라는 교리 설명서를 기록하셨는데 거기에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언어가 없는 부족은 있어도 종교가 없는 부족은 없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모든 부족이 다 말로 소통하는 것은 다 갖고 있지만은 문자로 기록된 언어를 갖고 있지 않은 부족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언어가 없는 그런 부족은 있을지라도 종교가 없는 부족은 없다. 이 말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 깊은 곳에 종교, 신지식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그것을 두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심성이 부패돼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신은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도덕적으로 행해야 되는가? 선과 악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며? 나는 왜 사는 것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나는 도대체 가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편적인 질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역사를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대답은 각자가 다 다른 대답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는 보편적인 질문에 모든 사람이 다 각기 개인적인 응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질문의 답을 우리는 어떻게 찾을 건가? 그 대답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인간 중심적인 그런 대답이 있고 또 하나는 신 중심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것이 갈라지느냐 하면 사람을 이해하는 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이해할 때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건 모두 다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죠. 우리가 물리학자들은 사람의 몸이 다 입자로 구성이 돼 있다. 또 화학자들은 사람의 몸은 71%는 산소와 수소, 물로 만들어졌고 18%는 탄소, 4% 질소, 2% 칼슘하고 인, 1% 칼륨, 아주 조금의 나트륨, 그리고 그 기타 다른 요소들. 화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생물학자들은 여성의 세포 하나, 남성의 세포 하나가 만나서 세포 복제를 계속해가지고 DNA가 만들어준 그 정보에 따라서 사람의 몸이 형성이 되고 그런 생물학적인 유기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유물론자들, 사람의 정신까지도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정신활동이 다 물질적인 상호작용과 화학작용에 의해서 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조차도 전부 다 물질이다. 이렇게 논리가 계속되어져 가면 이제는 아마 어느 순간에 가서는 전기적인 신호로 우리의 모든 정보가 교류가 되니까 로봇,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로봇도 사람하고 같은 권리를 가져야 된다. 2040년이 가면은 이제 그런 법안이 통과될 거라 이렇게 내다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람은 모두 다 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모두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게 다냐? 그게 다는 아니죠. 우리들에게는 이 정신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몸으로 뱃속에 안고 있다가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엄마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습니다. 또 가족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가족 공동체를 다 사랑하고 부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 또는 부족을 위해 인류 평화를 위해 우리는 각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의미를 추구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가 전부 다는 아니라고 우리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육체가 아닌 그 어떤 것은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볼 것인가? 이것을 신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혼이라 보는 거고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은 심리적인 작용이고 우리들의 정신적인 작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에 성경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육체입니다.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하셨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육체가 움직여 가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인 활동들을 하나님의 형상의 반응으로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는 설명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들이 육체가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 모든 우리들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활동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생각을 반영하는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영혼으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진 못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진 영적인 활동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나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에 차고 넘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이 모든 사랑과 기쁨과 정의와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신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 이외의 그 어떤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그 모든 의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넘치는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틸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끝도 없이 하느냐면 우리가 사람을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할 때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사랑과 이 모든 정신적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수도 없이 고민을 하고 이것을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 사람의 존재는 도대체 뭔가? 나는 누군가? 이것이 철학적인 질문들을 끝도 없이 해가면서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아들인가? 나는 아내에게 남편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인가? 관계가 나를 정의해 주는 것인가? 끝도 없이 질문을 끝도 없이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거는 내가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나는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존재하는 거다. 끝도 없는 인간적인 질문들, 인간 중심의 인간 이해 하려고 하다가 끝에 가서는 나는 생각하니까 그러므로 나는 존재하는 거다. 그것도 이제 또 다른 철학자에게 가면은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나는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과연 도대체 뭔가? 끝도 없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 중에서 우리는 지난번에 두 주 동안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는 믿을 만한가?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우리의 집단 지성은 과연 믿을 만한가?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추구해가는 이것이 과연 정말 믿을 만한가? 이것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무신론 역사가의 책을 몇 권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소개를 했었기 때문에 그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유태 역사학자가 무신론자입니다. 여러 가지 책을 이제 미래를 놓고 썼는데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고 또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픽션 같은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어떻게 보면 미래의 그런 사회가 정말 호모 사피엔스가 끝나고 이제 호모 데우스 신이 된 인간 그런 시대가 과연 올 건지 뭐 그거는 그저 한 픽션이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인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반신 내지는 무신론적인 어떤 작품을 내놓을 때 베스트셀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걸 간절하게 원하는 무신론적인 반신론적인 그런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무신론자들 또는 여러 가지 철학자들 니체 또는 반신론을 외쳤던 사람들 그런 많은 지성인들의 책이 뭐 그렇게 뛰어나서 그랬다기보다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리워하고 그런 것이 뭔가 조그만 꼬투리라도 나오면 그걸 어떻게든 찾아보고 그걸 어떻게든 생각해보고 그거를 나의 어떤 반신론적인 증거로 삼아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책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어떤 토마스 네이글이라고 하는 무신론 학자가 했던 말을 하나 소개를 해드린다면, 나는 무신론이 사실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당연히 나의 이런 믿음이 옳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기를 바래요. 무신론자들, 반신론자들의 말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합리적인 그런 이론들을 만들어서 뭔가를 내놓습니다.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면서 전 세계 지성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신론자들이 내놓는 그 합리적인 이론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들, 그런 것에 비이성적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비이성적인 원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들의 삶은 어땠는가. 폴 존슨이라는 사람이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18명 유명한 세계 지식인들이라고 내놓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해나가면서 그들의 삶을 조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족과 친구, 지식인들은 과연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동료들에게 그는 정직했는가? 성적인, 금전적인 문제에서 그들은 올바르게 행동을 했는가? 진실한 말을 하고 진실한 글을 썼는가? 그들은 그들이 썼던 그 이론에 적절한 삶을 살았으며 그들이 내놓은 그 이론은 시간과 실천의 실험대를 거쳤는가? 그러한 모든 시험들을 그들은 견뎌냈는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조심하십시오. 물론 모든 지식인들이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그는 루소를 가리켜는 위대한 이론을 내놓은 것 같지만 정신병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르크스는 저주받은 혁명가라고, 헤밍웨이는 위선과 허위의 바다를 헤엄치고 다녔다고 말합니다. 모든 지식인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그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인용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기초해서 이론을 또 펼쳐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다시피 잘못된 기초를 놓고 그 위에 이론을 세우면 그것은 물거품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장 28절 32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쭉 나가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어쩌면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이 성경의 스테이트먼트가 어쩌면 그렇게 요즘의 지식인들의 사회를 그렇게 잘 표현하고 있을까? 그러면 이와 비슷한 시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 나가서는 기독교인으로서 나 자신 한번 평가를 해본다 그러면 과연 어떨까? 우리는 과연 나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인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성적인 무신론자들의 비이성적인 생활,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라고 1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폴 존슨의 지적처럼 모든 지식인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일부는 거짓말쟁이, 바람둥이, 무책임한 아버지, 이기적인 괴물, 분노조절 장애자, 알코올 중독, 무절제 이런 걸로 똥똘똘똘 뭉친 그런 인물인데다가 그런 속임수의 말들로 자기 홍보에 빠진 사람들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을 거라는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칸트 같은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시계처럼 정확하게 하루 일과를 살았던 사람이고 평생 독신으로 연구만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때 그 신지식은 과연 어떤 것인가? 거기에 신앙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혼합될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만약에 거기에 인본적인 인위적인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책망을. 왜냐하면 그것이 인본적이고 무신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도대체 어떤 걸까요? 현대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영국 신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쓴 책에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한 챕터에서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왔고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희생은 없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안다는 것과 들어서 알고 동의하는 것,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해서 신앙의 헬라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헬라화. 복음이 헬라 철학자들에게 들어가서 지식의 희열로 끝났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압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이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 교리를 멋들어지게 진술할 수는 있지만 신앙의 열매는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명료하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실제로 내가 성경은 믿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면 내가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신학지들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은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리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향의 설교의 스타일들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주일마다 한 번씩 멋진 설교를 만들어서 해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신지식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자리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경건의 이론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역자라는 평판은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무신론자들이 갖고 있는 신의식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도덕,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 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마치 무당이 가르쳐주는, 점집에 가서 점을 볼 때 무당이 해주는 말과 비슷한 말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잡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것만큼 섬뜩한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잡신 취급을 하면 그거보다 더 심한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오묘하고 신비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추구해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지금 우리들 주변에 넘치고 넘쳤어요. 나 스스로 나 자신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넘치고 넘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육체가 단순히 물질이라고 한다면 미술 작품을 놓고 아름답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으며 연주하는 이 음악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감성은 어디 있으며 가족들을 만나고 부부간에 만나고 또 자식들을 만나고 키우고 하면서 그들 속에서 그 경험하는 그 사랑과 그 기쁨과 그 값어치 있는 보석처럼 빛나는 그 인간사 속에 드러나고 있는 수많은 가치들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넘치고 넘치는 것이 있지만은 일부러 그것을 다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 우리는 거기에서 너무나 강한 영향을 받고 우리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을 잡신 취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 한심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습과 그 생각을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런데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올바로 돌리질 못하고 내 속에 무수히도 하루에도 어떻게 보면 수백 번씩 하나님의 형상들이 드러나고 꿈틀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딨지요? 하나님이 도대체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좀 이 병 좀 그냥 어떻게 빨리 좀 치료를 해주면 그냥 내가 하나님을 평생 증거하고 다니겠는데, 엉뚱한 데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뜻은 뭡니까? 수많은 그 반신 무신론적인 그런 공격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룩다운하거나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나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이 하나님의 형상의 고귀함과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자주 의심과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라고 내뱉는 그 한마디 말에 정말 내가 아는 하나님, 내 앞에 지금 내가 만나는 이 교우들처럼 내가 눈 감고 하나님 하는 순간에 내 앞에 어김없이 와 계시는 분,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없을 때에 수도 없이 넘치고 넘치는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의심의 먹구름 속에 쌓여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죠?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들 속에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퀘션을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할까요? 그 제임스 패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갭들을 채워주는 연결고리라는 겁니다. 제가 수도 없이 충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변치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을 만났던 하나님이 나고 이삭을 만났던 하나님이 나고 야곱을 만났던 하나님 나고 요셉의 옥중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나고 광야 그 처철한 그 도망자의 생활 속에서 다윗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나고 엘리야에게 보였던 하나님이 나고 엘리사를 만났던 하나님이 나다.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 나의 아들이 외쳐댔던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그 외쳤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나고 제자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이 추구하는 그 예수님, 우리들 속에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고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을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나고 지금 우리들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우리들 속에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감정과 은혜와 감동을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가 했던 말은 이 세상은 없어질지라도 내가 했던 말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변치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눈 감는 순간에 내 앞에 와 계신 하나님, 나는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만져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그 증거가 언제나 여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김없이 여기 와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 모세가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 여기에 와 계세요. 그리고 듣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17절은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서론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왜 살며 왜 도덕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될 것이며 나는 누구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인생의 의미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걸리적거리는 장애물들을 헤쳐나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역정의 수만 가지의 어려움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 속에 두신 이 하나님의 형상의 그 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찌 쉽기만 하겠어요? 그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괴롭게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발은 어디며 과정이 어떨 것이고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잠시 우리는 잠시 잠깐 동안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마치 엄마가 아기를 태중에 갖고 있다가 열 달 만에 세상에 내놓는 것처럼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어느 순간에 우리는 홀연히 바뀌게 될 겁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영원한 삶에 합당한 모습으로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분명히 우리는 바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꾸준하게 힘을 가지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들의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고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가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가면서 그 가시밭길을 우리는 걸어갈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지 슬프게 보거나 그것을 하나님이 저주스럽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처럼 생각하고 오래 사는 게 복이라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요. 때로 아프리카에서의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부모가 다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 때서부터 얼마나 어려운 병을 겪고 사는지 눈물이 납니다. 앞에서는 제가 그런 말은 못하지만 돌아서서 나와서는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빨리 데려가시는 게 심판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게 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의심의 먹구름들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무엇 때문에?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논리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영혼을 알기를 원한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파스칼은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비참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자신의 비참을 모르고 신을 안다는 것은 오만을 낳는다. 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비참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비참함도 알고 그 속에 드러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로마서 8장 28절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한 믿음을 기초로 해서 넘치고 넘치는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 확실한 기초를 가지고 나는 믿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나고 그 한마디에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 한마디에 천국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이 펼쳐질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